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약 한 200년 되는 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이제 이 아합이라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나타날 때 제일 어두운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의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 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만 될 가장 중요한 영성,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제일 어두운 시대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나가다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어두울 때의 가장 절실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씀은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대충 이 사연이 어떤 사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들, 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도와달라.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태도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뭐 질문을 달지 않고 2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자, 말만 하라 이거죠. 어떻게 해줄까?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왜 스승 엘리사는 이렇게 적극적일까? 아주 적극적인 엘리사. 불쌍해서 그렇겠죠. 불쌍한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의 하는 말과 그의 태도 속에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면 이 여인의 태도가 먼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단지 힘들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 1절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보면 내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뭘 이렇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예, 맡겨놓은 걸 찾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당신이 아는 바 아니냐.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고요. 더 중요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은 남편, 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제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자기 아내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증한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 중에 참 이 사람, 죽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아내가 인정을 한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존경받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예.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는데 참 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눈빛을 이렇게 보면 글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좀 떨뜨름한 그런 한번 살아봐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글쎄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강의나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가까이 있는 남편 오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모님들이 이거 입을 열면 사역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인이 자기가 보증할 수 있는 우리 남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당신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죽은 이 선지자가 아마 무슨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빚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무책임한 결과는 아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내 된 이 여인의 확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인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여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자, 이 확신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관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죽은 남편이 믿음으로 살았고, 죽은 남편만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함께 하나의 패밀리였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몰라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요 확신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뭘 이렇게 맡긴 것을 마치 찾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 남편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찾아가는 것이 그게 공로주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공로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공로를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이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 그리고 이 패밀리 이 남편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얼마나 튼튼하게 묶여있는 채로 이 땅을 살았는지 그 하나님과의 튼튼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로주의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 관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쁜 짓을 하면 우리 부모가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이거는 공로주의가 아니죠. 공로주의가 아니고 그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조금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이거죠. 이 죽은 선지자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아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뭔가 하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것이 참 위대한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확신입니다. 확신. 사랑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소환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한참 그 뒤의 시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관계에 대한 의심, 확신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과 정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 하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설득을 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설득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다. 관계의 말하자면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은 뭔가 하니까, 유다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말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관계가 아니다. 그거였죠, 그거. 그럼 일반적이고 평범한 관계가 아니면 뭐냐? 이건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랫동안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소중한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지 가치가 있는지, 요 가치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사랑을 받는 그 대상, 그 대상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물건은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계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서,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가치가 나온다? 예, 사랑을 하는 쪽에서. 사랑을 받는 대상은 전혀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자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아니면 못 배웠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쪽에서 그냥 사랑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그냥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예를 제가 들은 것은 다 떨어지는 헌금 인형, 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냥 그 물건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 다 떨어진 헌금 인형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헌금 인형을 좋아하니까, 그 헌금 인형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패밀리의 보물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하는 쪽에서 이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건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냐.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택적 사랑, 언약적 사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맞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설득.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특별한 관계다 이거죠.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요. 설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오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참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맞구나.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것 그 믿음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어두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는 존귀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추호도 의심이 없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범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남편을 따라서 우리의 패밀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와주셔야 합니다. 맡긴 것을 마치 찾으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그 대학부 겨울 수련회 4박 5일 동안 제가 강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근한 뭐 8번 한 6번 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우리 수양관에서 그 방들 중에 그 끝에서 두 번째 방이 강사실입니다. 그 제가 강사실을 썼습니다. 그 강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는데요. 밖에 이제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 문이 있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 문을 만약 닫아 놓으면 어떨 때는 이걸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두드리면 이제 들리기는 들리지만 주위가 시끄러우면 이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실을 쓸 때에는 혹시 밖에서 문 두드릴 때 내가 반응을 못할까봐 싶어가지고 안에 있는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문을 안에 문도 닫고 밖에 문도 닫은 상태였는데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분명히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이 벌써 열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안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밖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안에 밖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노크를 또 하더라고요. 안에서 노크를 안에 문을 또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문을 열렸는데 벌써 문이 열렸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방에 그냥 발라당 누웠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누굴까요? 저희 집 애였습니다. 아마 뭐 굉장히 뭐가 이렇게 피곤한 뭐 일이 좀 있었는지 몸이 힘든지 하여튼 노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번 노크하고 문 열고 두 번째 노크하고 문 열고 와서 그냥 벌렁 누웠어요. 제가 문을 열어줄 겨를도 없이. 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확신이구나 이게. 이게 관계의 확신이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오늘 이 에피소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성,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확신입니다. 관계, 사랑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분명히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어두운 때는 분명히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예, 전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바로 그때 어려운 때죠. 그때가 어두운 시간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 믿음과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대한 믿음 정도가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의 느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들으실 수밖에 없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 확신이죠. 우리 확신.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여기 내가라고 할 때 이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에서 노동하면서 가족들에게 홀대받는 어떤 한 여성입니다.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 사랑했는가 하니까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왕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외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낮에 매일 그 나가서 밭에서 하루 종일 그 햇빛 아래서 일을 하니까 거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저기 검다는 말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 표현이죠. 계달의 장막은 시커멓습니다. 물돼지 가죽 시커멓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이거는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저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말 그대로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저 앞에 나온 구절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앞에 나온 저 여러분 거무나라고 하는 저 표현은 저건 누구의 관점일까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검다고 하는 저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앞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검다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아름다우니, 여러분 저건 누구의 관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솔로몬 왕의 시선입니다. 솔로몬 왕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위대한 두 가지 만날 수 없는 이 관점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곰다는 거죠.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죠. 자격도 그리고 조건도 별로 없다 이거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니까 아니라 이거죠. 나는 거무나, 사람들은 나를 곰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아름답대. 왕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쩌겠느냐? 어쩌란 말이냐?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아름다운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오래전에 그 구봉서 씨라는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이름 여러분 아십니다. 이분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처음 믿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옆에 있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공부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감론을 봐 그러니까 이제 구봉수 씨가 그 얘기 아니 남편이 믿어주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 우스운 이야기죠 웃긴 이야기 아니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예쁘다는데 왕이 세상이 아름답다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확신입니다 이게 무서운 확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도 변치 않아요 어두운 시간 내가 죄가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레미야 6장 그 1절 말씀 읽었을 때 제가 앞에 지금 자막은 없지만 앞에 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쁘다 그랬어요 기묘한 딸 아름답고 기묘한 딸 시온 그랬습니다 그 시온을 내가 멸절시키리니 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 확신입니다 요 확신 이게 오늘 이 엘리사 시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이것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시편 17편에 보면 자 이런 말이 앞에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공평한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더 이 놀라운 말인데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서 흠을 찾았는데 내게 흠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범죄치 않았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을 왜 할까 갑자기 자기가 잘났다는 말을 왜 할까 자, 그 이유는 자, 9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극한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하고 극한 원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은 원수고 원수 중에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원수는 이거는 극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부딪힌 상황은 이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극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앞에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러분 인자하고 기이한 인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인자함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미스테리어스 신비한 이건 뭔가 하니까 마치 극한 원수하고 비슷하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 그게 기이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상황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러면 되는데,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극한 원수가 앞에 있고, 인자도 그냥 인자가 아니고 기이한 인자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아니고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게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고, 내가 그 특별한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절대로 몰라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극한 원수 앞에 있고 기이한 인자가 필요한 이런 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시편 17편 제가 방금 인용한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확신입니다. 엄청난 확신. 자기의 공로주의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어느 누구도 파고들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설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특별한 관계에 설득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도, 어두운 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모른다고 하실 수 없는 그 관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년 선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 자기 속에서 확신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전에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느낌이 올 때에는 마음이 막 당황스럽고 이게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올 때에도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오늘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을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라, 그리고 채우고 채우고 계속 채워서 은혜 위에 은혜를라. 예, 말 그대로 흘러 넘치도록 넘치도록. 나중에 이 기름이 멈춰버렸죠. 언제? 그릇이 없을 때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그 확신, 그 이상이다 이거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지는 이 애틋한 마음은 네가 가지는 확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장에서 그릇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는 적이 없어. 네가 그릇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못 받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사랑이 메마르는 일은 없는 것이다. 내 사랑은 무한대로 부어지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확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 거기서 한 수를 더 뜨는 거죠. 네가 가진 사랑의 확신이 옳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다. 네가 가진 사랑의 확신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끝이 없으며 무한대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어두운 시간에 이걸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눈에 잡히는 거,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